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5일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접견했습니다. 번스 국장의 방한은 CIA 국장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이 이날 접견해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접견에서 문 대통령이 보여준 한반도 평화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제범죄와 테러,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간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5일 보도에서 이날 두 나라 정상 간 통화 사실을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두 나라 정상 간 전화 통화 사실을 보도했지만 앞서 기시다 총리가 미국, 호주, 러시아, 중국 등 정상 통화 뒤 주요 내용을 소개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일 두 나라는 식민지 과거사와 영토 분쟁으로 오랫동안 갈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갈등은 식민지 시절 한국인 징용봉 배상 문제와 군 위안부와 관련한 입장차를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더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가 시 주석이 기후총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관들에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시 주석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존슨 총리 역시 이를 들었다며 다만 중국 측의 입장은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시 주석의 불참은 중국이 기후변화 목표 설정을 거부하는 전조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발생량의 27%를 차지한 최다 배출국으로 중국 온실가스량은 2위인 미국의 11%의 2.5배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195개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21차 총회를 열고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파리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그리스가 기존의 상호방위 협력 조약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조약에 합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니코스 댄디아스 그리스 외교장관과 갱신된 조약에 서명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평화와 번영, 인간 존엄에서 보다 강력한 힘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갱신된 상호방위 협력 조약을 통해 미군이 그리스 내 추가적인 장소에서 훈련하고 또 작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댄디아스 그리스 외교장관은 갱신된 조약이 그리스의 이익을 지키고 국방 문제를 넘어선 분야들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댄디아스 장관은 또 조약이 미국이 그리스에 투자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며 단순히 그리스 내의 국방 관련 시설 투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해주 남부 표트르 대제만에서 14일부터 이틀간 합동 해상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상연합 2021로 불리는 이번 훈련에서 중국군은 최신의 대형 구축함인 055형 난창함 외에도 052D형 구축함 쿤밍, 054A형 호위함 빈저우, 리저우저우와 903A형 보급함 붕핑호 등이 참가하고 대잠 초계기와 헬리콥터 등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이 합동훈련 일환으로 해외에 만 톤 이상 배수량의 구축함과 대잠 초계기를 전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랄바그 요새가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쿠바의 아바나, 카데드랄 광장과 노천시장, 인도 뭄바이의 유적지도 물에 잠겼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은 수상도시로, 영국 런던 버킹엄 궁전은 근위병들이 설 땅이 없어졌고,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은 대서양 위로 솟은 횃불든 팔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섭씨 3도 이상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간다면 세계 어느 도시,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는지를 분석한 과학자들의 가상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단체인 기후중심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와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과학자들과 함께 참여한 새로운 연구의 결과인데요.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예상 지역에 대한 전례 없는 조치, 그러니까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의 골자입니다. 피해 예상 지역은 50곳에 이르는 세계 주요 해안 도시입니다.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이 취약했는데 지금도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온난화로 인한 피해 심각한 정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마지노선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지구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미 1.2도가 올라 있는 상태여서 만조로 인한 범람 피해를 보게 될 땅에 3억 8,500명이 살고 있고요. 만약 제한온도 3도에 도달하면 약 8억 명이 살 곳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에서 정한 1.5도의 상승 임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런 심각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2주 동안 유엔이 중재하는 기후회담이 열립니다. 연구팀의 수석과학자, 세계 지도자들의 결단과 행동이 인류의 미래를 도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최근 물류대란으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지요.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 비상에 걸린 전 세계 공급망 문제의 원인과 영향 등을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 이라크 총선을 승리로 이끈 무크타다 알사드르 시아파 지도자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16일 토요일, 한반도 전역이 남하는 북쪽의 찬 기온으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6도가 되고요. 일요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서 가을을 건너뛴 겨울날이 성큼 찾아오겠습니다. 또 북한 대부분 지역에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비가 내리고요. 자강도, 양강도, 북부 지역은 비 대신 약간의 눈도 예상됩니다. 서쪽과 남쪽, 그러니까 황해도와 강원도부터 날씨가 맑기 시작해서 자강도,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삼전이 아침 최저 영하 7도까지 떨어집니다. 해산 영하 4도, 김영권 영하 2도, 장진 영하 1도입니다. 자강도 중강 영하 3도고요. 청진은 7도, 함흥 9도, 평양 6도, 개성 아침 10도, 원산 12도, 장전의 최저 기온이 15도입니다. 낮에도 삼지연은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산 김영권 장진 3도고요. 중강 6도, 청진 11도, 함흥 15도, 평양의 낮 최고가 10도입니다. 신의주 9도, 해주 11도, 개성 12도,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낮 최고, 장전이 19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리고요.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미터로 먼바다, 그리고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고 서해는 0.5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그리고 오후에 물결 높아집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이 3년여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원을 둘러싸고 세계보건기구 WHO와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부통령의 국경 분쟁 지역 방문을 둘러싸고 중국과 인도가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합니까?
네, 미국이 1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신규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2018년 6월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지 3년여 만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사국 선출은 어떻게 합니까? 표결입니까?
네, 유엔 인권 이사회는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유엔 산하 기구인데요. 대륙별로 이사국 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18개 이사국을 새로 선출했는데요. 유엔 전체 193개 회원국의 이 단순 과반인 97표 이상을 얻어야 이사국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그럼 미국은 몇 표나 얻었습니까?
네, 미국은 절반 훌쩍 넘는 168표를 얻어서 넉넉하게 선출됐고요. 가장 저조한 표를 받은 에리트리아 역시 144표로 이 과반표를 획득해서 이 후보로 나선 18개국 모두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또 하나의 국제기구 복귀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취임하면서 민주주의와 외교,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라든지 세계보건기구 등에 잇따라 복귀했는데요.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로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 다자주의 외교에 또 하나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표결 후 발표할 성명에서 미국은 이 동맹, 협력국들과 함께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여성, 소녀들, 성소수자들과 그들의 사회, 소수민족과 종교적 소수인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외된 계층 등 모든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도 들어볼까요?
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면서 이를 실현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목표는 분명하다면서 인권 수호자들과 함께 인권을 위반하고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결의안 도입부터 이 표결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비판받는 나라들이 여럿 있죠. 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특별히 언급한 나라가 있습니까?
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에티오피아, 시리아, 예멘처럼 이 상황이 절박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우선 초점을 맞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은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것에도 반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과도한 집중과 불균형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이스라엘 관련 결의안이 북한이나 시리아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인권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인권에 관한 국제기구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유린하는 나라들을 이사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헤일리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베네수엘라나 이란처럼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콩고 같은 나라를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히려 인권 유린자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유엔 인권 이사회의 결함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유엔 인권 이사회는 함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 나갈 수 있는 장이라면서 인권이사회의 설립 이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인권이사회의 일원으로 중국이 있죠. 중국은 이 미국의 복귀에 어떤 반응입니까?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모든 당사국들과 건설적인 대화 또 협력을 통해서 인권이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중잣대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면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감염증의 그 기원을 놓고 세계보건기구 WHO, 중국,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세계보건기구가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을 조사할 새로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WHO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면서 중국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출발부터 공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중국은 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미 WHO의 조사에 충분하게 협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초에 이 WHO 특별 전문가단이 중국을 방문해서 4주 동안 허베이에서 우한 연구소 등을 포함해서 현장 조사를 했었는데요. 천시 중국 외교부 유엔 대표부대사는 이날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두 차례나 국제조사팀을 중국에 보냈다면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 보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코로나 기원과 관련해서 오히려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네. 중국 관영 매체 또 일부 과학자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포트 데트릭 내 육군 전염병 의학 연구소 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 WHO가 중국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하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WHO는 중국 조사 후에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기원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규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시 WHO는 몇 가지 가설을 내리면서 이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동물을 거쳐 인간에 전염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보다 명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 당시 중국 당국의 협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확산한 지 1년 만에 현장 조사를 허용했는데요. 그래서 이미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당시 중국에 파견된 조사팀의 일정이라든지 행동 반경을 제안하는 등 WHO의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까?
네. 미국 CNN 방송이 13일 중국 관리 말을 인용해서 중국 정부가 우한의 혈액 샘플 수천 개를 검사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제일 처음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 같은 조처는 코로나 기원에 관한 투명성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우한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출현한 것으로 지목받았던 곳인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우한의 혈액 보관소에는 우한시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이 최대 20만 개 보관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WHO 조사단은 이 혈액 샘플이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핵심 정보의 하나로 주목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이를 자체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인 환부시보는 같은 날 CNN의 보도가 오래된 정보를 토대로 한 과대해석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환부시보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당국은 아직 혈액 샘플 검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인도 부통령이 최근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요. 인도 정부가 이를 반대한 중국 정부를 비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벤카이아 나이두 인도 부통령이 최근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방문했습니다.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 그러는 것처럼 인도 지도자들은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주기적으로 방문한다고 14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인도주를 인도 지도자들이 방문하는 것에 반대하는 건 인도인들의 이성과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얘기 들어보죠. 그러니까 나이두 인도 부통령의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 방문에 대해서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평을 내놓은 겁니까?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중내 브리핑에서 나이드 대통령의 방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국경 문제를 복잡하게 할 행동을 중단할 것을 인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인도 북동부에 있는 지역인데요. 위로 이 중국령 티베트와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지금 시료 지배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지역을 남티베트의 일부로 간주해서 인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타왕 지역의 실질 통제선에서 양쪽 군인 수십 명이 몇 시간 대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인도하고 중국이 국경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곳이 이 말씀하신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인도 북부의 이 라다크 지역 역시 대표적인 국경 분쟁 지역입니다.
네, 라다크 지역이라면 지난해 그 유혈 충돌이 벌어졌던 곳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 라다크 지역의 가르완 계곡 부근에서 몽둥이 쇠막대기 등으로 무장한 양국군 수백 명이 충돌해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두 나라는 이 지역에 군을 증강 배치해서 위기가 고조됐는데요. 하지만 협상 끝에 올 2월에 라다크 지역 판공 호수 일대 최전선에 배치했던 한국군이 전면 철수했었습니다.
예. 자, 이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도와 중국 양국이 여러 차례 고위급 군사회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아직 진전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중국과 인도가 지난 10일에도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13차 군사회담을 열었지만 장시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만 확인하고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과 관련해 미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모더나사의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보잉사의 737 맥스 기종 사고와 관련해 보잉사의 전직 조종사가 기소됐습니다. 이어서 식품의약국이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공개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연설을 했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백악관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을 강력하게 옹호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대응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백신 의무 접종으로 실제로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국인은 6,600만 명으로 7월에 약 1억 명에서 크게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델타 변이를 물리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가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슨해질 순 없다며 제발 백신을 막아달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백신 접종은 이렇게 늘었 인데요. 코로나 확진자를 비롯한 어떤 관련 수치들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그리고 병원 입원 환자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1일 확진자 수는 8만 6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5천 건이나 줄었습니다. 또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1일 사망자 역시 최근 급증 추세를 보였던 때와 비교해 200명이 적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1일 사망자는 1,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의 효과가 지금 수치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들 중심으로 백신 의무 접종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와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이들 주지사는 백신 접종은 주민들의 선택이지 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들 주지사는 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이 백신 의무화 반대에 뭐 정치적인 목적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백신 의무화가 효과가 있다는 걸 수치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만은 분명히 하자. 이 백신 접종 의무화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또 다른 산이 돼선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백신 접종 의무화에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볼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체들 역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미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의무화했는데요. 하지만 백신에 맞길 거부하는 군인들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 해군은 14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군인들을 퇴역시키는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사람들의 백신 현황도 보겠습니다.
예,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통계에 따르면 3억 3천만 명이 넘는 미국 인구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1억 8,8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약 900만 명은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일명 부스터샷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네.
자, 지금 부스터샷은 현재 화이자사의 백신만 승인을 받은 거죠?
예, 하지만 다른 백신 제조사의 부스터샷도 머지않아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14일 회의를 열고 모더나사의 백신 부스터샷 승인 여부에 관해 토론했는데요.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모더나의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더나의 부스터샷을 모든 사람들이 맞도록 권고를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앞서 화이자사의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의료계 종사자나 교사 등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큰 18세 이상 성인을 접종 대상으로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모더나 백신 2차 백신에 맞은 후 최소한 6개월이 지난 사람이 자격이 되고 또 부스터샷은 정규 투여량의 절반만 마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 자, FDA의 자문위원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예, FDA가 자문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요. 이어서 CDC가 접종을 권고해야 최종 결정이 나는 겁니다. 뭐 자문위의 권고 사항을 FDA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FDA는 자문위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모더나 부스터샷 접종 권고가 나기까지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앞서 FDA 전문가들은 모더나의 백신은 2차 접종만 해도 효능이 충분하다며 부스터샷이 필요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자문위의 의원들도 이날 회의에서 모더나사가 제출한 부스터샷 임상시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이 이미 승인된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15일 또 다른 백신 제조사인 존슨앤드존슨의 부스터샷 승인과 관련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예.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몇 년 전에 잇따른 추락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보잉사 항공기와 관련해서 기소되는 사람이 나왔네요.
예, 보잉사의 전직 조종사가 14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 조종사는 보잉 737 맥스 기종 사고와 관련해 당국자들이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 문제 항공기는 이후 두 건의 대형 사고를 일으켜서 34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예, 자, 기소된 전 조종사는 누구이고 또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보겠습니다.
예, 기소된 사람은 49살의 마크 포크너씨인데요. 이 보잉사의 자동항법 장치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연방항공청 FAA에 잘못되고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선 상용 여객기의 부품과 관련한 두 건의 사기와 무선통신 사기와 관련해 또 네 건의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네요. 이 포크너 씨가 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이 연방검찰은 이 포크너 씨가 사실을 속이는 바람에 조종사 매뉴얼과 훈련 자료에 자동항법 시스템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포크너 씨는 지난 2016년 보잉사 맥스 기종의 수석 기술 담당 조종사였는데요. 당시 자동항법 장치의 출범과 관련해서 주요 변경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FAA에 보고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종사 매뉴얼에도 관련 내용이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추락사고가 나기 전까지 해당 기종의 항법장치에 관해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검찰 측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크너 씨의 잘못된 보고가 이 맥스 기종의 추락사고 원인으로 이어졌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보잉 737 맥스는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에 이어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해 모두 346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시스템 결함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종했던 당시 조종사들은 이 하강하는 기체를 통제하는 데 결국 실패했고 이륙 후 몇 분 만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포크너 씨가 이 자동항법장치 결함을 알고서도 왜 감추려고 했을까요?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예, 이 결함을 알릴 경우 조종사들이 다시 포괄적이고 또 큰 비용이 드는 훈련을 거쳐야 하는 걸 피하려고 포크너 씨가 일부러 감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맥스 기종의 추락사고 이후 미 의회 조사단도 시스템 결함을 발견해 추가 훈련을 해야 했을 경우 비행기 가격이 대당 100만 달러 정도 더 들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회사의 훈련 비용을 줄이려고 했던 행동이 엄청난 참사를 낳은 거네요.
맞습니다. 포크너 씨는 지난 2019년 공개된 메시지에서 나는 결과적으로 나 자신도 모르게 당국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다 라고 말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자, 연방대배심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서 포크너 씨 쪽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포크너 씨 변호인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포크너 씨가 15일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100년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두 건의 대형 참사 이후 보잉 737 맥스 기종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사고 후에 뭐 여객기 운항이 전면 금지됐었는데요. 지난 2020년 말에 미국 내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FAA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이 사고와 직결된 자동항법 시스템에 새로운 안정장치를 추가하는 조건으로 운항 금지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희생자 가족이 보잉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직 법정 공방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미국인들의 이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정해서 발표했다는 소식이네요.
예, FDA가 13일 오는 2024년까지 국민 1인당 1일 나트륨 소비량을 현재 3,400mg에서 3,000mg으로 12% 감축하는 걸 목표로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지침이 주로 어떤 특정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FDA 지침은 주로 포장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업체를 포함한 식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다 만들어져 나온 음식 또는 뭐 조리만 하면 되거나 바로 먹을 수 있는 포장식품의 경우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나트륨 섭취량을 조절할 수가 없는데요. FDA는 나트륨 섭취의 70% 이상이 바로 식당이나 포장식품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식품들이 좀 있거든요. 이번에 포함된 예. 식품들은 어떤 종류입니까?
예, FDA는 총 163개 식품군에 관해서 나트륨 섭취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식품을 보면 베이컨, 치즈, 버터, 케첩, 핫도그, 피클, 감자칩, 도넛 등 미국인들이 아주 즐겨 먹고 또 많이 먹는 식품이 대다수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FDA가 1일 나트륨 섭취량을 낮추려는 것, 특별한 의도가 있겠죠?
예, 잘 알려진 대로 나트륨 과다 섭취는 여러 질병을 가져오고 옵니다. FDA는 이번 발표에서 나트륨 과다 섭취가 심장 질환과 뇌졸중 등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나트륨 섭취 감축을 통해서 이 같은 질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고혈압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발표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절반가량인 47%, 그러니까 약 1억 1,600만 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네, 그러면 FDA가 지금 기준으로 정한 새로운 3,000mg 기준은 이거는 예방하기에 충분한 양입니까?
아니요, 아직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침은 오는 2024년까지의 목표, 즉 단기 목표입니다. 이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1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2,300mg입니다.
네, 아직도 더 줄여야 하는군요.
예.
이번 지침 발표가 어떤 강제력이 있습니까?
FDA 지침은 자발적인 이행이지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닛 우드콕 FDA 국장대행은 누가 잘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에 어느 그룹이 언제 도달할지 등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계 설정 기한이 끝나기 전에 차후 이어질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번 FDA 발표에 대해서 당장 실천해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되는 업계들이 있을 텐데, 업계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 레스토랑 협회는 성명에서 FDA가 나트륨 사용의 자발적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을 연장한 걸 지지한다면서 협회는 이번 지침을 검토하고 있고 또 협회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꽁꽁 묶였던 세계 경제가 이번에는 공급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물류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운동화, 세탁기, 자동차부터 첨단 반도체 부품에 이르기까지 품귀 현상을 겪으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비상이 걸린 전 세계 공급망 문제의 원인과 영향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물류 대란.
전 세계적으로 물류 부족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휴지나 생수 같은 생필품 구매 물량을 제한하는 대형 마켓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를 사려면 최소한 몇 달을 기다리거나 웃돈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형 휴대폰을 구매하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 살수 없는 형편입니다. 세계적인 운동화 생산 기업인 나이키도 연말 대목에 팔 물건 재고가 충분하지 못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조만간 해소될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소비 성수기인 연말 시즌에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급망 위기.
이런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인데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경제가 기지개를 켜면서 소비가 급증했지만 전 세계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Traffic bottleneck looks like at the ports of LA and Long Beach. There are dozens of cargo ships just sitting in the water waiting to be
미국을 예로
unloaded.
들면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과 롱비치 항에는 전 세계에서 들어온 수십 척의 화물성이 입항을 하지 못하고 며칠씩 앞바다에 적체돼 있습니다. 동부 쪽의 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동부의 관문인 뉴욕, 뉴저지 항에도 화물선 수십 척이 며칠째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롱아일랜드 앞바다에 둥둥 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물류 배송 지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대 항만인 팔렉스토 항에 처리하지 못한 컨테이너가 쌓이면서 병목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네덜란드 같은 주변국 항구를 이용해서 이곳에서 하역하고 소형 선박으로 다시 영국으로 실어나르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전문가들은 공급망이 이렇게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우선 인력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떠나고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물건을 생산할 사람이 없고 항구에서는 물건을 하역할 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The rush to fill up deepened a supply chain crisis triggered by a shortage of truckers.
영국에서는 기름을 운반할 유조차 운전사가 부족해서 주유소에 기름이 동이 났습니다. 차에 기름을 넣지 못하면서 일반인들은 출근을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지만 화물차 역시 꼼짝없이 발이 묶이면서 공급망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
최근 원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도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석탄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금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북동부 지역의 공장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부분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도 코로나 사태에서 점차 회복하면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요를 공급량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전력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인도 역시 중국처럼 공장 가동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생산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이는 곧 전 세계 공급망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자 제조 단가를 맞추기 힘들어서 아예 생산을 중단하는 업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하기도 힘들고 물건값도 너무 올라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비사.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비됐던 세계 경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노력과 함께 올해부터는 잔뜩 기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난데없는 공급망 위기로 세계 경제가 회복 경로를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일각에서는 게임기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공급 차질로 여겼는데요. 하지만 이 공급망 위기가 인력 부족, 에너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걸로 나타나면서 단시간에 해결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는 10월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잡았는데요. 이는 지난 7월 보고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린 겁니다. IMF는 특히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낮췄는데요. 미국은 7%에서 6%로, 독일은 3.6%에서 3.1%로, 일본은 2.8%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3개월 만에 하향 조정한 이유로 미국과 독일의 경우 공급망 차질 문제를, 그리고 일본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회복 둔화를 주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공급망 위기로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건 제조 산업의 선두주자인 중국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IMF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8.1%에서 8.0%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또 최근 화물 운송 대란을 겪은 영국도 7%에서 6.8%로 내려가는 등 코로나 위기를 간신히 벗어난 세계 경제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라크 시아파 성직자이자 정치인인 무크타다 알 사드르입니다.
Shiite Muslim cleric Muqtada al-Sadr's party was the biggest winner in an Iraqi election.
지난 10월 10일 이라크에서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알-사이룬 정파가 압승을 거두면서 무크타다 알-사드르가 또다시 이라크 정국의 주도권을 갖게 됐습니다.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1974년 시아파의 성지 가운데 하나인 나자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슬람권에서는 매우 저명한 시아파 최고위 성직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나자프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는데요. 알사드르는 이곳에서 유명한 종교학자의 제자가 됐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두 형은 1999년에 사망했는데요. 세간에는 사담 후세인 정권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사담 후세인의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사람들이고요. 장인도 사담 후세인의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가 1980년에 처형됐습니다.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2003년 미국 주도 연합군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한 후에 아버지의 명성에 힘입어서 바그다드, 나자프, 바스라 등 곳곳에 이른바 순교자 사드르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메흐디라는 민병대를 조직해서 미군의 임시 점령에 반대하면서 세를 불려갔습니다. 2005년 총선에서는 시아파를 대표하는 정치 세력을 결성해서 원내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민족 종파주의를 앞세워서 이라크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정부와 미국의 견제를 받자 그는 2008년 이란으로 넘어가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는 2010년에 다시 이라크로 돌아와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존재가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건 2018년 총선에서 그가 이끄는 시아파 연합인 알사이룬이 제1당이 되면서 건재를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강력한 주권 수호를 앞세워 이라크 국민을 위한 국가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이라크 정계의 실세이자 시아파의 종교 지도자로서 이라크 국정에 작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알사이룬의 압승을 끌어내면서 앞으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전 세계 공급망 위기와 물류 대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이라크 시아파 성직자 겸 정치인인 무크타다 알사드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수동태와 능동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사용자들은 일상대화에서 수동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어에는 없는 문장 형태여서 헷갈리기 쉽상인데요. 익숙해지는 요령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assive is a verb form in which the subject receives the action of the verb.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문장의 주체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당하는 문장 구조입니다. 수동태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Mistakes were made. Fortunately, we know that mistakes were made, and those mistakes will be fixed.
실수들이 저질러졌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실수들이 저질러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들은 고쳐질 것입니다. 문장을 잘 들어보시면 누가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을 주어를 넣어서 능동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Bob made a mistake. Fortunately, we know that Bob made a mistake and Bob will fix it now.
밥이 실수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밥이 실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이 당장 그것을 고칠 것입니다.
Most sentences in English follow the subject, verb, object pattern, known as the active voice.
대개 영어 문장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능동태들입니다. 수동태보다 훨씬 편하게 들리죠? Bob, 주어가 있고, made, 동사가 있고, a mistake, 목적어가 있습니다. Bob made a mistake. Bob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기본 구조가 확실하니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수동태는 왜 쓰는 거죠? 누가 행위 주체인지 잘 모를 때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지갑을 훔쳐갔다고 가정해 볼 때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수동태 문장으로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My wallet was stolen.
지갑을 도난당했습니다. 또 누가 행위의 주체인지 딱히 알 필요가 없을 때도 수동태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My shoes were made in India.
내 신발은 인도에서 만들었습니다.
The car was imported from Germany.
그 차는 독일에서 수입됐습니다.
Sometimes speakers use the passive even when they know the person who did the action.
어떤 때 화자들은 누가 행위의 주체인지 아는데도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Great Expectations was written by Charles Dickens.
위대한 유산은 찰스 디킨스가 썼습니다. 이 문장을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Charles Dickens wrote Great Expectations.
찰스 디킨스가 위대한 유산을 썼습니다. 두 문장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수동태 Great Expectations was written by Charles Dickens. 여기서는 책이 강조가 됐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찰스 디킨스가 썼다는 거죠. 능동태 Charles Dickens wrote Great Expectations에서는 작가가 강조가 됐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위대한 유산을 썼다는 거죠. 주체를 밝히는 것을 피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수동태 문장은 약하고 간접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직접적이고 명확한 표현이 필요할 때는 잘 쓰지 않습니다. 행위 주체를 밝히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리스믹스의 Sweet Dreams 노래 들으셨습니다. 수동태, 능동태 문장 모두 사용이 됐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용당하길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괴롭히길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괴롭힘 당하기를 원한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수동태, 능동태 문장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